4대 개신교 요한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응당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네 교회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역사에서 전자를 뒤이어 나온 후자이나 주님의 재림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처음 셋과는 같지 않으며 피차 대체하여 세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를 대체하였으며 버가모는 서머나를 대체하였습니다. 현재 사대는 결코 두아디라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이후에 계속하여 일어났지만 사대는 두아디라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사대가 두아디라 이후에 왔고 두아디라와 함께 남아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대교회를 아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한 시대의 교회를 대표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만약 두아디라가 중세기의 로마 천주교회를 대표한다면 사대는 틀림없이 회복된 교회 혹은 개신교라고 칭하는 것을 대표합니다. 사대, 이 두 글자는 원문에서 회복을 의미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대를 루터의 개혁시대의 교회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대가 개신교를 가리켜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사대가 과연 개신교의 장구한 역사 가운데서 어느 부분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 서신에 따라 본다면 그 안에서 말한 교회의 상황은 결코 종교개혁대가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터와 그의 동역자들이 그들의 지방과 외국에 보여준 간증은 바로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개혁이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루터의 개혁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 서신 안에서 말씀하신 것은 결코 종교개혁의 상황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은 결코 종교개혁의 일이 아닌데 이는 그분이 결코 그분 자신의 역사를 심판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그분의 교회에게 지우신 책임은 바로 개교 이후의 모든 상황이었습니다. 루터 때에 이세벨의 교회가 얼마나 난폭하였는지 개인적으로 현행의 죄악을 비탄스럽게 여긴 한 무리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은 완전히 연합되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의 기이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 외에는 참으로 어떻게 죄악을 떠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하나님은 루터를 택하여 예비하셨고 그분의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루터를 존중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 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권리를 알게 하시고 그들이 응당 들어야 할 것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며 사람의 말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둠으로 덮인 밤에 서광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높은 하늘로부터 생수를 내리사 많은 메마른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로마 천주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셨습니다. 천만의 사람들이 이때 종교개혁의 대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는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누구도 종교개혁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본 것은 다만 말씀을 위한 열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도 불구하고 점점 식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당초 하나님의 사역자들까지도 이제는 냉담한 일꾼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개신교는 이미 하나의 큰 세력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세력을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개신교의 의미가 다만 로마 천주교회를 반대하는 것 외에 별다른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빛과 진리들은 다만 그들과 로마 천주교회와의 전쟁의 무기로 변하였을 따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대입니다. 사대가 대표한 것은 결코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찬 종교개혁이 아니라 능력과 생명을 상실한 개신교였습니다. 그들은 점점 부패하여 마지막까지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응당 주님이 사대 교회에 보내신 이 서신이 더할 나위 없이 엄중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한 통의 서신은 이름을 저버린 교회에 보낸 것으로 이 이름을 저버린 교회가 져야 할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안목과 이름을 배반한 교회의 명칭과 성질과 책임에 따라 본다면 이 서신은 참으로 모든 성도들 안에 준엄한 마음을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물론 많은 것이 두아디라, 로마 천주교회의 유전이지만 결국 우리와 두아디라 교회와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거의 모두가 사대, 개신교와 사대의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대에게 지워진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그들이 있는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안다면 우리는 교훈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사대 교회에게 보내신 서신은 이렇게 엄중하지만 바로 이 서신의 서두에서 우리는 가장 큰 안위를 얻습니다. 책임이 클수록 우리가 얻는 안위도 역시 큽니다. 비록 모든 것이 다 실패하겠지만 주 그리스도는 오히려 부요하셔서 충분히 그분의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십니다. 바로 이러한 광경에서 주님은 그분 자신의 변치 않는 풍성을 표명하여 그분의 교회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 안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그분 자신의 능력을 말씀하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서 빛을 발해야 할 모든 책임이 있는 이들이 다 그분께 속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께만 권위가 있으며 그들을 지배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분에게 순복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이 책 속에서 그분 자신의 사역의 각 방면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불리셨습니다.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관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영과 그리스도의 몸 사이에 관계된 그러한 하나와 같지 않습니다. 1장에서 일곱 영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분별이 있는데 우리는 일곱 영이 보좌 앞에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에서 우리는 그분이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을 봅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를 대표하며 보좌는 또한 하나님께서 장래 얻으실 영광과 존귀를 대표합니다. 보좌 앞에 일곱 등불은 바로 빛을 발하여 죄악을 심판하고 보좌가 이루어야 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일의 성취는 바로 주님의 구속에 근거합니다. 이것은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과 같고 일곱 영은 어린 양의 일곱 눈으로서 온 땅에 보내심 받은 것을 봅니다. 이것은 결코 성령의 교회 가운데서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각종 역사하시는 방법과 각종의 덕성으로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것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기서 그분 자신의 능력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온전케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스가랴 3장 9절과 4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스가랴가 예언하던 때의 일들을 안다면 여기서 인용한 스가랴의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선지자가 예언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사대교회와 그때의 광경은 참으로 동일합니다. 그것은 사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대교회 중에서 결코 두아디라가 범한 많은 죄악들을 볼 수 없는데 이는 이미 사대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우리가 만일 포로됨 후에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와 같은 선지서를 읽어본다면 우리는 그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 받은 것과 들은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로 그분의 전을 주의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마땅히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성령 안에서와 장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열심을 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의하게 하신 것은 결코 고레스와 다리오스와 수룹바벨의 구원과 같은 밖의 일이 아니고 그들이 건축한 성전일지라도 응당 2차적인 지위에 두어져야 했으며 그들이 응당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장래 어떻게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건축하시는가였습니다. 그분은 일곱 눈이 있는 돌을 여호수아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대제사장에게 그가 이 기초 되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며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신가를 주의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일곱 눈은 특별히 그리스도가 어떻게 총명과 지혜를 갖고 계시며 성전과 예배의 일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을 얻으시는가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이스라엘로 주의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일곱 눈을 가진 돌이며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교회로 주의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일곱 영을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과해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위험과 어려움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돌아왔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전에 거룩한 땅에서 범한 일체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열조가 범한 우상 숭배의 죄와 가난한 사람들의 풍속을 따른 수많은 죄들을 그들은 이미 거절하였으며 그들은 손을 씻고 자신의 정결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의 눈앞의 일은 바로 주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사람이 단지 표면만을 본다면 이것을 참으로 하나의 부흥의 기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참으로 부흥의 기상이며 누가 이것을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의 위험을 아셨으므로 그분의 백성이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스가랴서에 가르치신 것을 잊지 않았다면 그들은 타락하여 바리새인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받은 바와 들은 바를 잊었기 때문에 돌아올 때 얻은 것을 헛되이 외면적으로 지켰을 뿐 내면의 생기는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그리스도의 강림, 처음 오심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우리는 헤롯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예루살렘 성 사람들 전체도 불안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결코 그리스도를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은 참으로 도적과 같이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분의 오심의 유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의 전으로 하여금 황폐한 곳이 되게 했으며 또한 가장 큰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대의 광경입니다. 종교개혁의 때에 주님은 이미 큰 바벨론으로부터 그분의 자녀들을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또한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미 로마 천주교회의 부패와 우상을 떠났지만 개신교회는 결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일곱 영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점점 쇠퇴하여 하나님께 속한 많은 중요한 진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에 가서 개신교회는 비록 교리상으로나 행위로는 로마 천주교회의 허다한 죄악과 이단이 없었지만 그들이 보유한 것은 다만 하나의 헛된 이름뿐이었고 이미 그들의 생명의 활발함은 상실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름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사대교회에 대하여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셨다고 표명하신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 많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는 지금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성취하고 계십니다. 장래 그분이 세상에서 성취하실 놀라운 역사의 능력이 지금 이미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바로 이 능력으로 그분의 성도들을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능력은 물론 감추인 것이므로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비록 실패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분은 여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지배하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믿는 이들을 안위하고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이 부패하고 쇠퇴하고 냉랭해지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며 재반적인 상황에서 그분의 백성의 때에 따른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오순절을 본다면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것입니다. 아무도 성령의 역사를 이용할 수 없고 또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간증은 역량이 있었기에 믿는 이들은 서로 동심합의하여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처음과 같이 그리스도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으시고 믿음은 여전히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도시대의 상태와 현시대의 우리의 상태를 비교해 볼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그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다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룰 수 있는 측량할 수 없는 능력과 무한한 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시의 종교개혁가들이 이것을 기억했다면 그들은 세상 권세의 비호와 부축을 바라는 데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것은 세상 권세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피할 수 없게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관리하는 것과 세상이 교회를 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 동일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그분 자신을 일곱 별을 가진이라고 표명하셨습니다. 이 일곱 별의 의미는 바로 모든 권세이며 주님 앞에서 교회의 능력이며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일곱 금등대 가운데서 가진 행실입니다. 여기서는 결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이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만 그분 자신에게 일곱 별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분이 결코 능력으로 그들을 높이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분께 속했습니다.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게 했으며 그분의 공급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들은 그분께 속했지만 결코 그분의 오른손에 있지는 않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이미 그분의 지위를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그분의 권위를 표명하는 것이지 결코 그들의 책임을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교회가 주님이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직 주님만이 각 교회에 모든 책임을 지고 빛을 발하는 이들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면 세상의 군왕과 장관들이 교회의 직분을 지배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데 이르지 않았을 것이며 각지의 당회들이 자신들의 좋아하는 교사와 목사들을 선출하고 초청하는 데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한 은사는 바로 승천하신 머리께서 그분의 몸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개별적인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온전케 하는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분과 유익은 바로 이 은사를 받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만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정하신 질서를 알기를 원한다면 그는 응당 에베소서 4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를 분별해야 합니다. 전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인데 그 의미는 동서고금에 걸친 전체의 교회입니다. 후자는 개별적인 교회를 위한 것인데 그 의미는 한 지방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교사와 복음 전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비록 개별적인 교회가 이러한 은사의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전체를 위하는 데 있지 결코 하나의 개별적인 교회를 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결코 어떤 사람을 어떤 지방의 목자라고 하거나 복음 전하는 자 또는 교사라고 부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한 은사는 어떤 지방에 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르면 그분이 하나의 개별적인 교회에 주신 모든 은사는 응당 성령의 뜻에 따라 지배되어야 하며 고린도전서 14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머리의 뜻에 순종하여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일곱 별은 바로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일곱 별은 응당 주님의 오른손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중에 모든 은사는 마땅히 주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련하게도 교회는 이미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뜻을 따라 수많은 조직과 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지방을 막론하고 사람의 뜻에 따른 질서가 있으면 즉시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교파 집회의 질서 안에는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를 사용할 만한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질서는 모두 혼란함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질서는 결코 주님의 무한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성령이 자기 뜻대로 모든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이 성경 중에서 표명하신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와 사대교회가 대표하는 개신교회는 7별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교파에는 허다한 사람의 뜻에 따라 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고 뽑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지배함으로 산출된 결과는 명백히 나타납니다. 이런 풍습이 이미 널리 퍼졌다면 활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가령 이전에 하나님께 속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점점 쇠약하여 사망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물론 개신교 안의 진리와 자유는 이전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사람들로 큰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며 또한 사람들로 작은 실수도 범하지 않게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이 그분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이 그분이 교회 가운데서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정하신 것을 수행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만일 그분이 그분의 원하시는 바를 얻으신다면 자유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 자유는 결코 자기 뜻대로 갖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의 자유입니다. 믿는 이들이 만일 세상 권세로 교회 가운데서 중요한 지위를 얻게 했다면 이것은 바로 그들의 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대교회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인위적인 자유와 권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능력이든 외면적인 권위이든 다 그분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국 국교회, 독일의 루터의 등과 같은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별을 지배하는 권세를 국가 원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다른 한면으로 이 정치와 종교의 영합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유사한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 죄는 바로 별을 교회의 수중에 놓은 것입니다. 중국의 교회는 현재 비록 국가로부터 칙명을 받아 교회의 임직자를 정하는 그런 일은 없지만 이미 교회가 전도자를 선택하고 지배하고 명령하는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도무지 세상과 교회의 수중에 이러한 권세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여전히 주 예수님의 손안에 있으며 그분은 이것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교회가 기꺼이 이것을 인정한다면 주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만일 믿음으로 기꺼이 그분을 앙망한다면 그분은 당연히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실 것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만일 믿음이 없고 또한 주님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갑을 사람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 되심의 역사를 대체할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그분은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권위로서 그분을 위하여 땅에서 사역하는 이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여전히 행정과 은사가 존재하는 것은 비록 교회가 이미 황량하여졌지만 주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느 날 스스로 교회라고 칭하는 단체가 그분을 배반하고 큰 권세를 독점하였지만 결국에는 모든 일이 혼란스럽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분 자신이 모든 것보다 더 높다고 표명하신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권능은 언제나 그리스도께 속하며 우리가 만일 교회의 상태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단코 권능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필요입니다. 종교개혁 때 사람들은 교황의 멍에로부터 도피하고자 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를 결국 세상 관료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국립교회 이외의 사람들은 비록 동일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진실한 교회에는 이러한 권위로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주되심을 모릅니까? 이것은 서신서에서 밝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교사와 목자가 되었다면 그는 과연 어떤 권위와 위임을 받습니까? 비록 사도와 그를 대표한 사람들은 각지에서 그곳의 일을 다스리는 이들을 세웠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세운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유다의 직분을 대체하는 사람을 뽑을 때에도 사도들 자신이 감히 주가 되지 않고 주님의 안배에 따랐습니다. 후에 주님이 바울을 선택하실 때 비록 아나니아가 그에게 침례를 베풀었지만 이것은 결코 그 제자에게 사도를 세울 만한 어떤 권위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몇몇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의 머리에 안수했지만 이것은 다만 이 두 형제가 이방으로 선교를 떠나는 데 찬성을 표하며 그들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결코 어떤 세움이나 파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일 영적인 은사와 능력 면에서 본다면 이들이 사도들보다 더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주님의 손안에 있으며 주님은 교회의 권위를 한시도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들은 전도하고자 할 때 자신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권위를 얻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권위를 가지려면 응당 유력한 권위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사람의 세움과 승인이 있는 것이 더욱 떳떳한 것이겠지만 우리는 주님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권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심을 압니까? 사도가 장로와 집사를 세운 적이 있고 이것은 우리의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다 목자나 교사는 아닙니다. 빌립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결코 그가 그 일곱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머리로부터 이 연사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장로와 집사가 다스리는 것은 다만 그 지방의 일이며 이것이 성경 중에 존재하는 세움입니다. 그러나 교사나 목자와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마땅히 그들을 세워야 하며 세운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다면 이것은 주님이 이미 이러한 일을 하는 권세를 준 것임을 증명합니다. 세우는 것은 오늘날 교파 중에서 가장 유행하는 풍습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교회 중의 질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칙을 떠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되었습니다. 진실된 원칙을 떠난 사람이 어찌 잘못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표명하신 것은 바로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께 순복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응당 주님의 권위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그의 길이 틀린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의 양심은 불안해할 것입니다. 많은 때 믿는 이들은 어떤 길이 합당한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 죄악을 떠난다면 그는 곧 가야 할 길을 볼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표명하신 두 가지의 성질은 서로 연관된 것입니다. 그분께는 일곱 영이 있고 또 일곱 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곱 별과 일곱 영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사대교회로 대표되는 개신교회에 의해 부인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실질을 말한 것입니다. 개신교의 각 교파에 실로 적지 않은 영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영적인 생명 문제를 매우 중시합니다. 이것은 물론 중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 교회의 행정 문제는 중요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과연 주님이 교회에서 직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지에 대해 그들은 돌아볼 여유가 없고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영적인 생명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데 만일 믿는 이들의 영적 생명이 장성하여 성숙될 수 있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 개인의 생명에 대해 정하신 뜻에 지장이 없다면 그 교회 가운데 많은 번거로운 일들, 종교적인 문제는 상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의 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획일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이러한 분쟁의 문제를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오류가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동정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님에게 일곱 별이 있다는 것은 부인함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적인 능력은 주의하나 주님의 권위는 경홀히 여깁니다. 그들은 주님의 영의 능력은 중요시하지만 그분의 권위는 소홀히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순간도 그들과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영적 생명과 권위를 개신교회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그들처럼 교회의 행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다면 그분은 자신을 일곱 별을 가진 이로 여기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결코 어떤 행정제도를 따라야 하는지, 감리를 국리로 바꾸어야 하는지, 혹은 국리를 장로로 바꾸어야 하는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의 주님이 여기에서 요구하는 바는 바로 주 예수님이 응당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머리가 되시는 것이며 세상 사람이 그분의 지위를 찬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제도는 어떤 것이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제도 가운데서 한 사람 혹은 많은 사람의 생각에 의거할 것인지 아니면 주 예수님께서 행정상으로나 집회에서 완전한 권위로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임의로 그분이 주신 은사가 사용될 수 있는지 성령께서 모든 것의 의장이 되시는지 그분의 말씀이 사람의 신조와 교례보다 더 존중을 받으시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물론 각 개신교 종파들은 이 문제에 정면으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비록 영성에 있어서 치우친 믿는 이들은 영적인 생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교회의 행정은 임의로 정해진 대로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영적 생명의 근원의 어떠함이 그분께 있으며 교회의 행정적인 권위의 어떠함 또한 그분께로부터 나온다고 여기십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정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설사 가장 완전한 교회 제도라 하더라도 다만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이 주님이 먼저 그분이 일곱 영을 가지셨다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있어도 주님께 순복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며 주님으로 제반의 일들에서 완전한 권위를 가지시게 하지 않는다면 영적 생명이 어디에서 나타나겠습니까? 만일 집회 안에서 주님으로 하여금 정당한 주권을 가지게 하지 않고 여전히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위치에 있다면 영적 생명이 어디에서 자라며 성숙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 조직 안에 있지만 도리어 그들에게 아주 장성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기이할 것이 없는데 이는 영적 생명은 성질상 원래 치우쳐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위치에 대해 분명치 않은 믿는 이들이 영적 생명에서 자라고 진보할 수 있지만 이것은 치우친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그는 틀림없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아마 그는 여전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자기의 생명을 이세벨과 라오디게아에 비교하는 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들보다는 깊지만 주님의 마음의 증거보다는 결코 깊지 않습니다. 믿는 이들이 만일 생명에 있어서 주님이 일곱 영을 가지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의 위치에서 주님이 일곱 별을 가지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응당 주님이 사대교회에게 하신 책망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일곱 별이 주님께 속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별이 아니라 일곱 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로 삼고 그분의 권위와 다스림을 승인하며 주를 위하여 이래야만이 주님의 뜻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빛을 바라는 사람만이 서로 동심합의하여 하나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육체에 속한 사람은 바울과 아볼로를 둘로 나누려 하고 또 바울과 아볼로 중에서 그가 따르고자 하는 자를 선택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그러나 심은 이는 바울이요 물을 준 이는 아볼로이지만 둘 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다만 주님이 주신 것에 따라야 하며 또한 주님의 분배에 따라야 합니다. 무릇 주를 위하여 빛을 바라는 사람은 다 한 분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며 또한 하나의 공동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는 다 그 자신의 은사와 일을 갖고 있으며 또한 주님에게서 직접 받은 바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다 부르심을 받아서 서로 화합하여 일하고 각 사람이 한 분 주님의 손 아래서 역사해야 합니다. 개인의 책임은 결코 상호의지와 상호신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각 교회마다 그 자체의 별을 갖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 그들이 있는 지방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독립적이지 않은데 이는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바로 한 분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의 원칙이 도처에서 실행될 수 없다면 그 원칙은 어떤 곳에서도 실행될 수 없습니다. 각 지방이 주님께 책임을 지는 원칙은 당연히 온 세상에 공동으로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느 지방에 흩어져 있든지 다 마땅히 같은 길을 가야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각지의 자녀들이 지금은 결합할 수 없지만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안에 교회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지켜져야 했던 것은 바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응당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다만 하나의 지방교회가 확장된 것일 따름이며 하나의 지방적인 교회는 다만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의 축소일 따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정확한 관점을 가졌다면 그는 마땅히 그 지방을 염두에 둘 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안목도 있어야 합니다. 만일 믿는 이들이 주님에게 일곱 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를 위하여 교회 가운데서 책임을 진 이들로 하여금 주님과 정당한 관계와 복종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사람의 뜻에 의한 안배와 질서를 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러하다면 하나하나의 일들에서 주님이 각지에서 역사하신 것과 모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하다면 믿는 이들은 단지 하나의 지방, 한 나라, 한파의 일만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상태가 어떠하든지 주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동시에 완전한 영적인 권위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이처럼 그분 자신에게 능력과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4대 교회에게 이러한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볼 수 없으며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권위가 크게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단체는 자칭 교회라고 하고 자칭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고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여겼으며 교회는 영원히 틀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스스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표라고 여겼으며 불가사의한 권위를 갖고 교회의 일을 다루며 교리상의 신앙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비록 이 단체는 적지 않은 연수를 지나왔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사람들에 의해 다만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반대하는 세상의 가장 큰 단체로 보여졌습니다. 비록 안에는 아마 가장 경건한 성도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로마 교황을 도와주고서 권위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읽어볼 때 이들이 어떻게 로마 천주교회를 도와주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다 우리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잘못된 지방에 있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진실된 성도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큰 오류와 특별한 오류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바로 선한 사람으로 악한 일을 행하게 하고 또 앉아서 그 이름바를 받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때에 하나님은 각처에서 사람을 일으켜 이러한 죄악을 반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야 사람들은 교회의 권위와 영적인 능력을 나누었음을 알았으며 또 현재의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자기가 이 두 가지를 가졌다고 여길 수 없었습니다. 일체의 로마 천주교회에 속한 이들은 이때 점차 혼란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교황의 관할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세상의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개신교는 종교와 정치의 방면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개신교가 세상 관료에게 교회의 권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로마 천주교회 아래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장관이었고 개신교 아래에서는 세상이 도리어 교회의 집권자가 되었습니다. 개신교의 많은 이들은 헌장과 유전을 위했기 때문에 주님에게 일곱 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으며 국가의 장관으로 교회 직분을 통제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일곱 별을 가지셨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비록 어느 정도 교회는 주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주님이 여기서 표명하신 것은 결코 그분 자신에게 약간의 능력이 있으며 그분이 몇 개의 별의 주이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7의 의미가 완전임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로 교회가 아무리 실패했으며 아무리 세상과 연합했든지 성령의 재반 능력과 각종의 선한 덕은 교회의 머리에 생각에 비추어 볼 때 다 교회를 위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비추시며 또한 교회를 아끼십니다. 한 방면으로 교회는 그 불충성을 거절하지 않았고 다른 방면으로 충성스런 성도들은 역시 공급의 근원입니다. 결국 교회가 실패의 위치에 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믿는 이들은 발람의 이단에 미혹되고 이세벨이 교회에서 하나의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교회가 사망의 위치에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이러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에게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이 사실은 이름을 저버린 교회의 죄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한마디를 말씀하신 목적은 안위와 축복을 그분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비록 이름을 저버린 교회에서 이미 사망의 조짐이 보이지만 주님은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졌다고 하시며 어떤 것도 그분의 백성을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어느 것이나 다 손상되었지만 교회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하는 모든 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단은 비록 악하고 교회는 비록 쇠화였지만 주님의 풍성은 결코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한 것을 산출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사대와 같은 환경에 처한 성도들은 응당 여기서 안위를 얻어야 합니다.